오늘은 사무엘상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26절로 28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409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사무엘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을 읽으시고 수십 번을 읽으시고 어떤 분은 수백 번을 읽으셨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야 될 말씀 오늘 또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한번 리마인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부터 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용서를 좀 구하겠습니다. 저는 뭐 예수를 제가 믿고 나서 보니까 우리 집을 제가 태어난 집안이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가정이 아니라 부모님도 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제일 먼저 들어서 부모님도 교회로 인도하고 전도할 때 기도 많이 하고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 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부모님이 이제 예수님 잘 믿으시고 어머니는 몇 해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는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장로님 참 훌륭하신 분을 제가 처가를 두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제가 설교하다가 가끔 제가 제 이야기를 조금 드릴 때 아마 장인어른 이야기를 종종 제가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려고 이제 인사를 먼저 드려야 되잖아요.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가고 제가 이제 사위감으로 괜찮다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이셨을 때 즈음에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제 내외를 앉혀놓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인어른께서요. 사실은 내가 이 딸이 둘이 있는데 제가 이제 처형이 하나 있습니다. 딸이 둘이 있는데 두 딸 중에 하나는 사모로 좀 이렇게 평생을 헌신했으면 한다라는 서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셨대요. 아내가 깜짝 놀라서 아빠 왜 나한테 동의도 안 겨하고 하나님께 나를 바치고 그래? 그런 이야기를 아내가 하는 것 제가 들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과 제가 아내를 보면 알거든요. 사모가 네 자기도 잘 압니다. 아 나는 사모로서 자격이 참 안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막 하나님께 바친다고 막 기도를 하시면 그 참 의아하잖아요. 의아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무엘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엄마 한나의 이야기가 오늘 사무엘상 1장이 시작되면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죠? Yes든 No든 Wait 기다리게 하시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응답 안에 있는 기도입니다. 그럼 믿으시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생명의 연수가 70, 80이요 뭐 요즘 90, 100세를 사셔도 우리가 못 보고 그 응답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이루어질지 어쩔지 모르고 하는 기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시면서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입술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시려나 보다. 그걸 믿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 많이는 아니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내가 이런 기도하게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게 하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눈물나게 기도 시키시는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세월의 무상함을 뒤로 밀어놓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리라 신묘 막측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이 일을 하나님 이루어 가시리라 그러고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랄 수 없고 때로는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불가항력적인 일이라도 기도를 통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꾸 마음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나도 막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귀한 분이 아닌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 가정이 있었던 에브라임 산지 라마의 곳으로 가서 그 가정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나는 왜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지 오늘 한번 찾아보고, 참 한국인의 정서에 딱 맞는 말이죠. 한 많고 서름 많은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브라임 산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로 3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아멘. 오늘 엘가나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가나의 가정을 소개하면서 그의 두 부인을 함께 소개하고 그 시대에 있었던 제사장들까지도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소개하는 말씀이죠. 오늘 먼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말은 사무엘의 집 오늘 라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주로 거했던 거처지가 라마로 오늘 계속해서 성경 말씀에 등장하게 될 겁니다. 사무엘에게 쫓기기 시작한 다윗이 맨 먼저 도피처로 삼아서 도망갔던 집이 어딘가요? 라마에 있는 사무엘의 집입니다. 또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 25장 가면 여기서 살다가 사무엘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죽습니다. 고향집에 태어나서 라마에 살다가 죽게 되는 지역이 라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24km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실로의 법궤가 있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요 시절에 우리가 요 시대도 또한 사사기 시작 부분은 어느 시대라고 보시면 좋을까요? 사사시대 말미입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지요? 삼손입니다. 삼손의 시대 이후에 드러났던 사사시대의 배경들을 보시면 레위인들의 삶이 경건했나요? 성별되고 성결하게 살아들였나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말씀을 준행하고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 우리 이미 사사기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분들은 시대를 연구하시는 역사가들은 이 본문을 보시면서 삼손과 병행구도 안에 놓습니다. 삼손 시대의 이 말씀, 이 사무엘의 이 이야기가 같이 진행되었던 동시대 인물이 아닌가 뭐 그렇게도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대이고 이 배경이 어떤지, 또 엘리와 오늘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가문이 등장하는데요. 2장 12절에 보면 요 홈니와 비느하스를 뭐라고 소개하죠? 불량자라고 소개합니다. 불량자. 그러니까 사사기의 연속선상에 있다라는 거 계속해서 좀 기억해 주시고요. 왕정시대 전까지는 참 하나님의 법이 통용되지 않았던, 알지 못하는 법의 하나님 말씀에 무지했던 시대가 계속 연속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참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어제까지 살펴본 룻기의 말씀을 보고 오늘 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암흑 속에서도 경건 생활,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고 기도 생활 열심히 성실하게 하시던 분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새벽에 이렇게 깨어나서 기도하는 거 이거 참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은 것도 참 신비롭고 참 감사한 일인데 새벽에 눈이 떠지고 주신 건강이라고 기도하고 시작했다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또 유튜브를 틀어놓고 성경을 펼쳐놓고 하루를 예배로 시작한다는 거 이거 참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게 시대의 등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요. 아유, 기도해야지 뭐 해야지가 아니라 이거 사실은 우리가 사명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사명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날 굳다고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날이 굳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깨어나야지, 더 기도해야지, 더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더 자기를 경건으로 쳐서 복종시키는 게 그게 사명이라고 저는 압니다. 그러니까 이거 생명 걸고 해야 되는 겁니다. 숨 넘어갈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예배 기도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까지도 이렇게 이 땅에서 복음의 역사로 계속 확장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아므란 시대의 엘가나의 가정, 이 사람 레위인입니다. 그핫자손입니다. 그핫자손. 역대상 6장에 가보면 이분 집안에 대해서 쭉 내력이 나옵니다. 그핫자손 레위인 집안 사람입니다. 이분 참 경건하신 것 같아요. 매년 제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경배하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도 문제가 있어요.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해도요, 고난은 찾아오고 서러움도 있고 핍박도 있고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사람들도 주변에 늘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건을 이제 오늘 4절, 5절,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분인 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 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아멘. 오늘 엘가나라는 분 참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레위 지파의 사람이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러 매년 제에 올라갔습니다. 자기 아내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사랑이 사랑받는다고 사람이 다 채워지나요? 사람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채워져야 될 사랑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남편이 위로하잖아요. 내가 갑절로 당신을 사랑하는 건 이 뭐 제 가서 가지고 온 뭐라도 이렇게 더 주려고 하는 표현으로 항상 사랑을 표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가 하나 더 있잖아요. 분인나. 얼마나 그를 격동하고 변민케 하였더니 카이스라는 말이거든요. 이거 카이스라는 말이 마음을 격동했다는 말 속에 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괴롭히다, 약올리다 이런 표현,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남편 사랑으로 그 고통, 격동된 마음이 가라앉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뭐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요? 머리채 잡아야죠. 뭐 버리장머리를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머리채를 자꾸 좀 흔들어 놔야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그러면 되나요? 안 되죠. 그럼 내 마음에 고통을 주고 나를 약을 살살 올리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거, 그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 일, 잉태치 못하게 했다. 이게 본문에는, 원래 원문에는 태를 닫으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셨다고요. 때로는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과 우리 앞날을 이렇게 막아놓으시고 문제의 벽으로 탁 막아놓으실 때가 있죠. 문제의 벽에 부딪혀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점 안에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주저앉게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주저앉히시나요? 왜 맥이 풀리고 다리가 풀려서 털썩 주저앉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나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인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한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소가 있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하나요? 울면서 통곡하면서 자기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니다. 남편이 알아줍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예수 잘 믿는 분들 중에서도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속상한 일 생긴다고 요즘은 전화기를 먼저 돌리시잖아요. 억울한 일 생기면 전화기를 먼저 돌립니다. 지금요. 속상한 일이 생기고 답답한 일 생기면 우리가 사람을 먼저 찾는다니까요.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속을 시원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오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응답이 되십니다. 본문 말씀 1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의 신앙을 좀 본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속상한 일 생기시면 전화통을 뒤로 돌려놓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 교회 항상 열려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밤이든 낮이든 하나님 여기 계시다라고, 저는 여기서 은혜 받았으니 여기 와서 위로받고 싶습니다.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방문을 잠그시고 골방에 들어가셔서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우십시오. 통곡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오늘 이 한나의 통곡하고 울며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들으셨어요. 그 기도를 들으셨으리라 확신하고, 그가 오죽하면, 오죽 답답했으면, 사람이 정말 답답해지고 안 될 것 같으면 뭐 하는지 아세요? 서원합니다. 서원.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면 제가 막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만큼 절박하단 말이죠. 오늘 한나가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 절박함을 토한 게 서원기도입니다. 서원기도 잘 들어보니까 평생에 그의 머리에 뭘 대지 않겠다고요? 삭도를 대지 않겠다고요? 서원 기도가 꼭 뭘 기도하는 것 같아요? 아들 주시면 이 아들 뭘로 삼겠다고요? 마치 나시린처럼 키우시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으로 그렇게 키워내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 서원제에 대해서는 민수기 30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서원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30장, 민수기 30장에 가서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막 드리고 있는데 그 시대의 종교적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땠다고요? 다들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시대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막 어깨를 들썩들썩하고 막 울면서 울부짖는 소리가 얼마나 애처롭게 들립니까? 뭐 흐느끼는 소리처럼 들리겠죠. 그런데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뭐 한다고 그래요? 술을 끊어라, 포도주를 끊어라 그러죠. 13절 14절입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통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 본문 읽으면서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어요? 내가 경건을 위해서 무언가 주 앞에서 이렇게 울분을 토하고 있을 때 누가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스스로 이렇게 점검해 보신 적이 있나요? 누가 나를 신앙생활하면서 주를 위해서 함께, 참 누가 보아도 주를 위해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할 만하고 공감할 만한 일인데 그걸 오해해서, 그걸 왜곡해서 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런 말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오늘 한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까요? 억울해요. 내가 뭘 봐서 술 먹은 것 같아요. 예? 술 냄새가 나요? 한번 맡아봐요. 그러지 않는 거죠. 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무언가 내 마음을 요동시키는 사람이 찾아와서 나에게 억울한 말을 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받아치려고 합니다. 감정적으로 받은 상처를 감정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엘리의 눈에는 뭐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제가 이렇게 보고 아 저분은 이렇구나 저렇구나라고 제가 생각할 때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내가 보는 시선과 수준에 맞게 그게 사실로 평가된 게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사실은 그분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그 기준이 사실은 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보는 수준이 나의 수준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분이 존귀하고 아름답고 귀하게 보이면 내 안에 있는 존귀함과 귀함이 그를 보는 내 수준인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게 제가 깨달은 은혜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아 낮아 보이는구나, 참 부족해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되실 때가 있죠. 그렇게 지적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그분의 수준이 내 눈에 보이는 수준인 겁니다. 그러면 그 수준이 곧 그 말이 그 평가가 누구의 수준인 거예요? 그게 내 수준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경험하신 분들 있잖아요. 십자가의 은혜가 가슴에 가득 차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남들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더라고요. 늘 그분 참 귀한 분이에요. 누가 봐도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분 고약한 분인데도 그분 귀에만 소리가 들어가고 그분의 정서에 필터링이 된 말을 들어보면 그분은 다르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분을 보더라는 거예요. 그분을 존귀한 눈으로 보더라는 거예요. 그분 우리 교회에 꼭 있어야 될 분이에요. 우리 교회에 참 귀한 분이에요. 그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들을 그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볼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오늘도 마주하는 모든 분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이 어미하시고 크신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시면서 그렇게 관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뭘 받으실까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날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이제 삶에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한나는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변화된 모습이 있죠. 올라갔을 때는 괴로움을 가지고 울며 통곡했으나 엘리 제사장이 준 그 기계적인 대답에도 그걸 하나님의 음성이라 하나님의 응답이라 굳세게 믿고 삶의 두 자리에 돌아가서 뭐가 없어요? 수색이 없어요. 17절 18절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시면 그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기도는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내 개인적인 문제의 기도라면 그게 어떠한 환경이든 어떠한 사람이든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졌다라고 본인이 확신하셨다면 잊어버리십시오. 속상한 일 더 이상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오늘 한나는 아무리 타락한 시대에 타락한 제사장일지라도 그가 한 말을 누구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하나님 응답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 인정하시죠? 성경을 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 확실히 보셨죠?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고 아이고 뭐 저런 게 제사장이야 뭐 저런 게 있어 분별력도 없고 막 사람이 기도를 하는지 술을 먹었는지 술주정을 하는지 그런 것도 모르는 인간이 뭐 여호와께서 뭐 응답 아이고 너나 잘해라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수준으로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보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가득 채운 마음으로 신앙관계를 이뤄나가시라고요. 그 하나님의 음성과 응답을 받고 돌아간 겁니다. 돌아가서 또 분이나 만나면 또 씩씩거려야 되나요? 안 해야죠. 하나님께서 내 문제의 그 문제 해결의 원천이 되어주신 응답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했으면 그 사랑을 받았으면 삶의 자리에 돌아가셔서도 그 예배할 때 드렸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삶의 자리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색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일상을 거룩한 예배의 삶으로 이어갑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뭐 애가 생기려면 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답 주셨으니까 또 집에 가서 하나님 응답 주셨다고 자랑만 하겠습니까? 동침해야죠. 19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한지라. 20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사무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모아 들으셨다. 엘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름도 그렇게 지어준 거예요. 이름에 대한 이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 사무엘 그럼 이름만 불러도 넌 하나님이 들으셔서 하나님 응답 주신 사람이야. 뭐 그런 의미로 부른 거죠. 그럼 여기서 끝났나요? 아유, 하나님 아들 주셨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끝인가요? 본인이 서원한 거 있잖아요. 자기가 말한 약속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원은 자기에게 해가 될지라도 예, 갚아야죠. 지켜야 됩니다. 신앙은 그런 거죠. 말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제가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삶과 연결되는 겁니다. 이제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매년 제에 올라가지 않고 이제 곧 아이와 헤어져야 되잖아요. 젖을 물리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젖을 물리면서 또 얼마나 기도하셨겠어요. 21절 22절입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그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회개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아멘. 뭐 레위기에 보면 율법에 따라서 유출이 있을 때에는 여호와 앞에 올라갈 수 없죠. 뭐 그런 제한도 있습니다만 한나는 이제 자기가 드린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를 건실하게 잘 키워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건강한 모습으로 이 아이를 드려야 되잖아요. 어디다 드려요? 성전에 올려드리잖아요. 보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 이제 읽은 겁니다. 25절로 28절인데요. 제가 얼른 읽겠습니다.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말을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한나의 사무엘 한나와 사무엘 탄생 기사를 이렇게 쭉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 다 정리가 되시죠? 한나에게 본받아야 될 것들 다 정리가 되시죠? 제가 다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그죠?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나는 여기서 내 마음에다가 깊이 담아놓고 한나가 실천했던 이 경건의 삶은 나도 한번 본받아 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읽어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나처럼 인생의 괴로운 일 만나면 하나님 앞에 먼저 달려가서 애통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예배할 때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한 그대로 말씀대로 잘 살아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또한 원하고 늘 감사하며 늘 은혜 갚을 줄 아는 삶을 오늘도 살아드리기 원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